사무엘하 14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은 이 한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록 분량은 작지만 뭐 이 안에 들어있어야 할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14장이 기록한 내용의 최종적인 결과를 이 안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 33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는 결국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결국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33절에 보면 세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죠. 첫 번째 등장인물은 요압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압살롬이 원했던 대로 이제 행동을 합니다. 압살롬이 요압이 가서 저 왕을 만나 주었으면, 자기가 또 다윗과 만날 수 있도록 길을 터줬으면 이런 바람을 갖고 있었죠. 근데 지금 요압이 그런 일을 그대로 감당을 합니다. 다만 2년 전에는 그술당에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할 때에, 그때에는 요압이 이런저런 계략을 써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런 계략을 쓰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상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요압이 다윗을 만나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압살롬이 부탁한 말, 전해달라고 했던 말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이럴 것 같으면 나를 그술주방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뭐 때문에 데리고 왔느냐, 또 하나는 내가 만약 죄가 있으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런 말들을 전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요압이 그렇게 전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방식으로 내용을 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요압은 압살롬이 원하는 대로 움직였고요. 압살롬이 원했던 결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다윗이에요. 33절 두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결국 다윗도 압살롬을 부릅니다. 이 다윗이 이 요압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서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여태껏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이 녹아있어서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압살롬을 불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다가 요압이 말을 전하니까 그래 이참에 그러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과정에 대한 설명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다만 다윗의 행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압살롬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 보면 14장, 그 앞에 있던 13장도 마찬가지인데 다윗이 전혀 주도권을 갖고 행동하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죠. 또 자기 첫째 아들 암논이 죄를 지었을 때도 다윗이 적극적으로 무언가 형벌을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장면들 사건들만 놓고 보면 우리가 다윗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 그 생각을 내려놓고 보면 다윗은 말 그대로 그냥 주변 사람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줏대 없이 기준 없이 하라는 대로 이 얘기가 들리면 여기로, 저 얘기가 들리면 저기로 이렇게 우왕좌왕하듯이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점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말고 다르게 행동할 길은 없었을까, 이런 점들도 좀 아쉽기는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했어요. 자, 세 번째 등장인물은 이제 중심인물인 압살롬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이제 왕을 드디어 찾아가죠. 아버지 다윗왕을 찾아가고요. 그리고 그 앞에 땅에다 얼굴을 대고 다윗에게 절을 합니다. 이 절을 하는 모습을 놓고 보면 여러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아니 과연 어떤 의미에서 절을 하는 거였을까? 사죄하는 뜻으로 절을 했을까? 아니면 이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뜻으로 절을 했을까? 여하튼 겉모습만 놓고 보면 겸손하게 절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만났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건 압살롬이 왕자로서 복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부터 시작해서 압살롬이 본격적으로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아, 이게 뭐 본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쳐다보고 알고 있잖아요. 야, 압살롬이 왔대. 근데 왕이 안 본대. 그러니까 저까지 거면 아무것도 아니지. 다 이렇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또 보고 있는 거죠. 다윗이 압살롬을 불렀대. 압살롬이 다윗을 만났대. 그리고 다윗왕이 그에게 입도 맞춰줬다는데 이제 이러면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왕의 마음이 누그러졌구나. 압살롬이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행동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왕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뭐 모르겠어요.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참 사죄하는 듯한 표정, 한편으로는 감사하는 듯한 표정 이런 것을 지었으면서 동시에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겠죠. 이제 드디어 모든 게 정리가 됐다. 내가 형 죽였지만 그 문제는 다 끝났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압살롬이 원했던 대로 일들이 종결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14장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사건이 전개가 된 것인지 전체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전개되는 과정을 잘 보시면 분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패턴이 두 번 반복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요압이 계략을 사용하죠. 정직한 방법이 아니고 계략을 사용해서 다윗 왕에게 드고아 여인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결과가 다윗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불러들이죠.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요압의 계략 그리고 계략이 잘 들어먹혀서 다윗의 마음을 바꾸는 이런 결과. 이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두 번째 장면은 뭐냐면 압살롬이 돌아온 뒤에 이번에는 압살롬이 계략을 사용하죠. 막 가서 불을 지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요압이 찾아오고요. 그 이후에 요압이 다윗을 만났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로 다윗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만나주는 그런 사건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요 내용, 이 안을 보시면 그게 두 개의 장면이 있는데 똑같은 패턴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 장면은 계략을 사용하다 결과는 다윗의 마음이 바뀌다. 두 번째 장면도 계략을 사용하다 다윗의 마음이 바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모습을 놓고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만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압살롬이 정말 선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성실한 사람이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모습은 안 나옵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해서 인간적인 꾀가 많은 사람, 뭔가 일을 되게끔 만드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 성취하는 사람, 그러려면 계략을 잘 꾸미는 사람, 그래서 심지어 다윗 왕의 마음까지도 획가닥 뒤집어 놓을 줄 아는 그게 바로 압살롬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했던 행동, 요압이 했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심과 은혜는 눈꽃만큼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런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고 인간의 꾀, 인간의 계략,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성실로만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겉으로만 놓고 보면 지금 당장은 자기가 원했던 것을 이룹니다. 성취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 하고서는 손바닥을 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생각해 보면 후회만 남게 되죠. 차라리 그때 아버지 다윗이 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차라리 그때 그술 땅에서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그게 더 좋을 뻔했다. 이런 후회와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압살롬이 이렇게 복권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했고요. 다윗도 힘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압살롬 자신도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늘 고백하는 것이지만 항상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얻는 거 그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그건 언제든지 뒤집어져서 화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이렇게 살면서 보면 생각해 보면 그렇죠. 야, 그때 차라리 취업이 안 되었더라면, 그때 차라리 대학이 떨어졌더라면, 그때 차라리 내가 돈을 조금 잃어버렸더라면, 그때 내가 그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시선을 먼 곳을 향해서 바라보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것인가 아닌가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제나 압살롬을 해석하고 설명할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인데 다윗과 대조를 해보는 겁니다. 다윗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다윗의 외모는 어떠했는가? 다윗의 속사람은, 속마음은 어떠했는가? 다시 무언가를 이룰 때의 어떤 과정과 방법을 동원했는가를 잘 생각해보면 압살롬과 모든 점에서 대조가 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받아 누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윗도 열심히 노력했죠. 목숨 걸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목숨 걸고 전쟁하는 것, 직분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 제일 중요한 특징이긴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참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윗은 정말 오랫동안 잘 기다린 사람입니다. 아, 내가 3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5년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다윗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잘 기다렸던 사람, 기다림의 영성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입니다.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 현재 얻게 된 것들을 얻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는가? 사실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면, 압살롬같이 행동했다면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다 누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포기하고 포기하고 또 내려놓는 그런 과정들을 쭉 거친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압살롬과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는가를 곰곰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압살롬은 압살롬처럼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다윗은 왜 다윗처럼 행동했을까? 뭐 가장 손쉬운 해석 방법은 하나님이 압살롬은 버리셨고 다윗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그런 설명 말고 그냥 너무 기본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뭐냐면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내가 세운 목표, 비전이 아니라 난 이걸 꼭 이룰 거야, 이런 목표와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압살롬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고 자기가 뭔가를 꿈꾸고 자기가 뭔가를 막 추구해야죠. 그게 압살롬과 다윗의 차이예요. 두 번째는 다윗은 어떠했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 소망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그런 확고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포기하는 것이고, 반면 압살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내가 지금 안 하면 나 그냥 평생 여기서 쭈그러진 채로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어떻게든 다 하고 치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결국 이렇게 마무리하고 결론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두 가지를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제가 늘 그런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또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눈앞에서 이루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이루어져서 조금 더디가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또 그것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또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압살롬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또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것을 지금 당장 이루는 것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압살롬의 삶에도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압살롬과 같은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만 붙잡는,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변화받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 다 주님께 의탁하길 원합니다. 오늘 당장 누리며 살아야 할 은혜도, 그리고 내일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께만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